오늘 성경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또 공부하고자 참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깨닫도록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참되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부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교리적인 결정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바로 이제 그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받아서 이 교회 시대에 그 구약의 그 많은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들을 교회 시대에 이렇게 풀어서 교회 시대를 이제 교회 많은 성경들을 쓰고 또 교회를 개척했던 그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바울 서신들이 기초가 된다, 기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적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그 정확한 그 기준은 바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나누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교리적인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제 대상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나눠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부분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적용. 두 번째는 이제 교리적인 적용.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교리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역사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뭐냐? 역사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그것이 혹은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거나 현재에 일어났거나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것들. 그러니까 그 사실적인 내용들, 이것이, 그것을 사실적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역사적인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었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나왔죠. 이것은 그냥, 어떤 뭐 비유적으로 뭔가 설명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우리가 아 그냥 그렇구나 역사적인 사실로 예를 들면은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예를 들면은 요즘에 뭐 이슈가 됐다 그러면 11월 7일 날 뭐 저희 집만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학 능력 그 시험이 11월 7일 날 아이들한테 시험 치렀는데 그것을 치렀으면 치렀다. 그냥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그럼 그냥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가 또 죽으셨다가 또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적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더하고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적용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걸 그냥 역사적인 적용을 그냥 역사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사실은 사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교리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적용은 그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계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역사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 성경 각 구절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모든 내용들이 다 영적으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 그 내용들 하나하나에서 특별하게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사는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에게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적인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리적인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나누는 부분 이것을 나눠서 우리가 교리적인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리적인 내용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잘 구분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에 맞춰서 우리가 이걸 잘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말아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교리적으로 완전히 지금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거를 섞어버리면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주 이 성경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이 제사장도 그렇죠.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 특별한 레위인들에게만 이게 주어진 것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리적으로 완전한 차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그 교리적인 적용을 우리가 구분을 먼저 짓고 교리적으로 적용을 잘할 때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지키지 말아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범하고 있는 그 오류가 뭡니까? 바로 이 율법적인 문제잖아요. 율법을 갖다가 오늘날 신약교회에다 갖다 붙여서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큰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것이 뭐 구원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잘못 교리적으로 적용으로, 교리적인 잘못된 적용이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내용을 적용할 때, 교리적인 이 적용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내용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나눌 줄 알아야 돼. 그것을, 이것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냐, 유대인에게 해당되느냐, 교회에게 해당되느냐, 아니면 이방인에게 해당되느냐, 이것을 먼저 구분지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갈보리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신약이,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구약, 구약에 있는 약속과 신약에 있는 약속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십자가에서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보리 이전과 갈보리 이후, 그리고 또 휴거 이전과 휴거 이후, 이런 것들이 다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혼란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휴거 이전이냐 휴거 이후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 지으니까 계시록 가면은 이상한 이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에 관련된 성경의 세 가지 적용의 세 번째 적용이 바로 영적인 적용입니다. 성경에 이 적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 또 영적인 적용이 있는데, 이 영적인 적용은 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행위, 신자의 삶과 행위에서 실제적인 적용과 관련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 어떤 행위, 이것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뜻에 대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로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의 이제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제가 지금 여기 입이 좀 헐어갖고 입이 자꾸 말이 헛나와요. 자꾸 이게 말이 정확하게 안 발음이 좀 안 돼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교리라는 것이에요. 교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라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이 가르침이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지키면 안 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제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교리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교리를 세우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교리가 나왔다라는 거, 이것은 참 우리가 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이 교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료교육 이런 거 다 좋지만, 교리적으로 틀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 교리적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이단에도 빠질 수 있잖아요. 뭐 이단에 가서 얼마든지 의료교육하고 뭐 해봐야 물론 이제 이것이 연관은 있지만 굉장히 이미 오류가 된 이미 그 잘못된 그런 길을 걷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교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교리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바로잡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 위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리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또한 개인의 삶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영적인 적용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개인의 삶을 터치하는 개인의 삶을 이렇게 개인의 삶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을 바로 이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성경이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교리적으로 나누는 부분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록 믿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은혜 시대의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이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적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적인,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용이죠. 교리적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적인 부분을 배우게 해주지만 영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갖는 인격적인 관계를 배워가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실을 배운다라고 사실적인 내용이라고 사실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 영적인 적용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뭐 전지하신 분이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아 그분은 대단한 분일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지식으로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러한 그 이제 이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적용과 영적인 적용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육받을 때 이제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역사적인 인물이죠.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의 그 명언을 보면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옆에서 우리 진수하고 예림이가 항상 싸우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림이가 와갖고 진수한테 막 가르쳐주고 진수가 그러면은 또 와갖고 한마디 하면은 야 너나 너 자신이 나 잘해. 맨날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니나 잘해. 맨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많은 명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매우 유명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아 소크라테스 참 멋있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아 이 말 참 멋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는 것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 정도로만 알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알잖아요. 예. 이렇게 알면 그냥 이것은 어떤 하나의 사실적인 내용에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딱 듣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대단해. 너무나 위대하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 사람의 다른 말들도 막 공부해보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삶을 공부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 2세야. 그냥 뭐 옆에서 소크라테스를 막 따라해요. 그냥 이 사람을 보면 그냥 소크라테스처럼 살아요. 예. 네. 이게 바로 영적인 적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돼가는 거예요. 예. 네. 사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처럼 완전히 돼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단순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지식적인 적용에서, 교리적인 적용에서 끝나고 영적인 적용을 올바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신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만 알고 내게 복 주시는 분, 교회 왔다가 가면 돼. 예,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안에서 기록된 사실만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실만 공부할 수도 있고, 그 사실을 깊이 상고하고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 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성경을 주신 분을 따라가고 성경을 주신 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나타내려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적용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교리적으로 나누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 자신이고 또 모든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임을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노차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의 모든 내용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의 지식은 그냥 막 통달을 했는데 그 사람 안에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성경 확 공부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도 우리 성경공부 같이 할 때 항상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식 공부하는 거 아니다. 성경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공부 헛한 거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적용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맨날 이것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에 나는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아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벌써 죽었습니다. 다 심판받았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임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성경의 일부를 취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취해서 우리가 섭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리적으로 시대를 나누셨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시대에게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특별하게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본다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신약 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것이 구약 성경에 언급된 내용인데 그것을 신약에 있는 교회, 신약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따져봤을 때는 맞지 않는데도 이것을 보면 바로 영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하는 부분인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지금 레위기서 26장 12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26장 12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것은 교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느냐?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문맥적으로 공부해보면 이 레위기 26장 12절은요 교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마지막 때 천년왕국 시대가 오잖아요. 천년왕국 시대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내용의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영적으로 교회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로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과 동행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기 때문에 비록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거기서 말씀하시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교회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여기도 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의 말씀이냐? 바로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 만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만나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만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에 광야에서 이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만나잖아요. 근데 이 만나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다, 그리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신약 백성들에게, 신약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거,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공평하게 공급해 주시는 내용을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균등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 8장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바울이 구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더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내고 그래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런 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균등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잖아요. 만나에 대한 내용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것들 이것들이 오늘날 교회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균등의 원리를 따라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내시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게 내도 하나님 것을 뭐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 이것이 균등의 원리를 따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인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호세아서 11장 1절과 마태복음 2장 15절을 비교해보면 호세아서 11장과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먼저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바로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의 이 마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제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할 때 이집트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내용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여기 보니까 이 마태복음 2장 15절이 어디를 인용하고 있느냐? 구약의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 아들은 누구냐? 바로 이 내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원래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교리적으로 당시에 해당하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 바로 이 내용은 원래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볼 때 이것을 좀 세 가지 면에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먼저 이것은 역사적인 적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려나왔으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인 적용으로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적용을 볼 때. 그리고 교리적인 적용을 본다면 교리적인 적용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바로 이집트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언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은 교리적으로 적용해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집트에 갔다가 나올 것에 대한 그런 것과 관련된 미래적인 언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적용을 볼 때는 이것은 또한 교회의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예, 바로 이 이집트라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언급하는, 세상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에서 이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이제 불러낸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는 바로 이 교회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이러한 그 마태복음 말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교리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역사적인 적용, 그리고 교리적인 적용, 또 영적인 적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